9일 북한의 새해 7번째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4년여 만에 처음 이뤄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주변국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오전 7시 52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0일 한국과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통화하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날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유선협의에서 북한의 30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굳건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일 북핵 수석 대표 간의 전화 협의도 이날 진행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제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보건위원회는 29일 베이징에서 20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0명 중 2명은 무증상 감염에서 확진자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은 증상이 약한 감염자를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하며 공식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당국은 다음 달 1일 춘제를 앞두고 명절 기간 모이지 않을 수 있으면 모이지 말고 적게 모일 수 있으면 적게 모이라는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영국이 이번 사태에 대응해 대규모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9일 성명에서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 방위조약에 따라 대규모 파병을 검토 중이며 에스토니아 등지에 주둔한 병력과 무기를 배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결정은 우리가 지역 안정을 해치는 러시아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의 호전성에 맞춰 나토 동맹국들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러시아 침공 우려를 이유로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29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 행동 위협이 증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예고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시민들은 상업용 또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통해 지금 출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23일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에 철수 명령을 내리고 비필수 외교관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타이완 언론 등에 따르면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오른 라이 부총통이 28일 경유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펠로시 의장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타이완 해협의 안보와 중국 내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대한 결연한 지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전 세계 자유, 민주, 인권의 보편 가치를 계속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민화 속에 나오는 점박이 무늬 호랑이가 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던 옛 이야기 속의 호랑이도 있고요. 은혜 갚은 호랑이, 반가운 소식 전해준다는 까치와 함께 그려져 있는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물리쳐준다고 하죠.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맹수지만 옛 이야기나 민화 속의 호랑이를 보면요. 호랑이는 참 오랫동안 사람들 생활 속에 함께했던 가까운 동물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새해를 이민년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띠는 음력을 따르니까 음력설인 2월 1일 화요일에 태어나는 아기들부터는 호랑이 띠가 되는 건데요. 갑을 병정, 자축인 묘하는 60갑자에 따라서 올해 호랑이 띠가 되는 아이들은 또 검은 호랑이띠라는 특별함으로 불립니다. 자, 2022년 모두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일구는 그런 상서로운 한 해를 일구어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음악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도둑같이 서곡으로 시작합니다. 부잣집에 자꾸 은으로 된 식기가 없어집니다. 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의심을 받는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도둑은 까치였죠. 물어다가 훔쳐놓은 은식기들이 까치 둥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가씨의 누명이 벗겨진다는 내용의 로시니 오페라 도둑까치. 오늘 무대가 열리기 전에 분위기를 돋우는 음악이죠. 서곡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에는 오페라 도둑까치가 무대에 올랐다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요. 이 도둑까치의 음악 서곡만은 이 활기를 주는 행진곡풍의 클래식 음악으로 자주 선곡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도둑까치 서곡, 이탈리아 지휘자인 카를로 리치가 이끄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미카엘라의 아리아를 오늘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카엘라는 집시 여인 주인공이죠. 카르멘에게 빠진 순정남 돈 호세의 약혼녀이고요. 군인인 돈 호세를 만나러 근무진 세비야를 찾아가서 돈 호세의 어머니의 편지와 용돈을 전하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그 깊은 마음을 전하는 장면의 아리아입니다. 오늘은 1980년에 타계한 러시아의 지휘자 안드레 코스텔라네치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토마스 지오바니니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주이단조였고요. 베르사유 시대의 궁정악단을 재현하는 관악단 라그랑데 에르리 엘라상구르 들루와 장크라드 말고리에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바로크 시대 작곡가 알비노니의 이 아다지오를 소개할 때는 이탈리아의 음악학자 레모 지아조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아조토가 1940년대에 독일의 드레스덴의 한 도서관에서 악보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몇 마디의 선율과 베이스 부분이 전부인 미완성의 스케치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이는 선율을 바탕으로 오르간이 딸린 현악 합주곡을 완성했답니다. 지아조토는 물론 그 미완성의 스케치본이 알비노니의 작품임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짧게는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길게는 알비노니 주제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주의단주로 레모 지아조토 이름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고 악보 읽을 줄도 모르지만 듣는 대로 보이는 대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자폐. 하지만 피아노를 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서번트 신드롬의 진태입니다. 진태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 거칠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조하가 함께 살게 되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아는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간 어머니와는 십수년 만에 만난 것이고 존재조차 몰랐던 동생과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벌이로 먹고 사는 어머니, 종일 휴대전화를 들고 오락하고 동영상만 보는 진태, 한때 동양 챔피언까지 올랐던 권투선수였지만 조아도 다른 선수의 상대를 서주고 전단을 돌리며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초라한 신세였습니다. 조아가 진태와 단 둘이 살게 됩니다. 먼 곳으로 일하러 가야 한다며 한 달 정도 잘 지내달라는 어머니의 부탁과 진태를 피아노 대회에 보내서 상금을 탄다면 그 절반을 주겠다는 말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피아노를 치던 진태를 보고 조아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 유명한 클래식 음악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연주하는 진태는 조아가 알던 그 바보 같은 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아는 진태를 데리고 한가율의 집으로 갑니다. 자동차 사고로 알게 된 부잣집 딸 한가율이 동생 진태가 끝없이 보고 있던 동영상의 주인공 피아니스트라는 걸 알고 진태의 실력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율 역시 사고로 다리를 잃고 그 뒤로는 피아노를 접었던 터라 거절을 하는데요. 진태가 연주하는 쇼팽의 선율에 그녀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피아노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는 진태였습니다. 진태는 대회에 나갔고 좋은 성적을 기대했지만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진태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전단을 돌리던 조아는 피아노가 그려진 티셔츠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에 들어가는데요. 그 사이 진태가 사라졌고 온 동네를 뒤지다가 혹시나 하고 집에 갔는데 소식 없이 와 있던 어머니에게 폭풍 같은 야단을 듣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화를 내려다가 그만 어머니의 민머리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혼자 병원에서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화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외국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비행기표도 사고 캐나다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 했는데 공항 대기실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속의 뉴스가 동생 진태의 특별 연주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조화는 어머니의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휠체어에 어머니를 모시고 도착한 공연장. 진태는 이미 오케스트라와 멋진 협연을 하고 있었고 조화와 어머니도 청중들도 진태의 멋지고 감동적인 연주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조화 역에는 배우 이병헌, 진태 역에는 배우 박정민. 보는 내내 이 두 형제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었던 이유는 연기자의 잘 꾸며진 연기가 아니라 그 인물 자체가 되려 했다는 배우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특별한 반응의 영화입니다. 영화를 찍기 전에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수준이었다는 배우가 편집 없이 연주회 장면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회가 된다면 꼭 이 영화를 통해서 그 감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의 감동의 장면. 진태가 진짜 피아니스트로 인정을 받았던 첫 무대의 연주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23의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에 몰토 마에스트로. 오늘은 미국의 피아니스트 바이런 야니스, 허버트 매그네스가 지휘한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슈베르츠의 즉흥곡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의 낭만주의 시대라고 불렸던 1820년대 후반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그 화려한 기교를 선보였던 음악에 좀 실증을 느낀 작곡가들이 보다 가볍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미뉴에트, 스케르초, 트리오 형식으로 이어지는 피아노 작품들을 내놓았답니다. 그리고 작품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식의 곡에 즉흥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곡가가 바로 수많은 가곡을 남긴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는 모두 8개의 즉흥곡을 남겼는데요. 작품 번호 90, 또 작품 번호 142에 4곡씩 담았고요. 슈베르트가 생을 마친 1828년에 2개의 작품집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들어볼 부분은 작품 번호 142로 매겨진 B단조 즉흥곡입니다. 작품 번호 142의 3악장, 피아노의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영국의 연주가 멜빈 탄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